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설전과 고성 속의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회담 이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의 초당적 지원에 감사한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고 푸틴을 막기 위해 같은 편에 서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과 의향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고 미국민을 존경하지만 우리가 매우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나쁜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가끔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 언론의 시각에서 벗어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어제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종전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종전 방안으로 외교를 거론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 보장이 없는 외교적 해법에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두 정상의 광물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일을 실패로 만든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미국에게 강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이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대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도 일제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무실에서 본 행동은 무례했으며 젤렌스키와 다시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빅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자신의 X에 독재자 젤렌스키가 우호적인 만남이 돼야 할 자리에서 대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무례하게 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는 문으로 안내했다며 이것이 미국이 4년 동안 기다려온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와 벤스는 푸틴의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약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군수와 군수 지원 관련 장비의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대외 군사 판매는 총 3건입니다. 여기에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인 MK-84, I-2000 관통탄두 등 20억 4천만 달러치와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과 합동정밀 직격탄 유도키트 등 6억 7,570만 달러치, 대형 불도저 2억 9,500만 달러치 등이 포함됩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위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판매 제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장관의 대외 군사 판매를 통보받은 미 의회는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방안보협력국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해당 방산물자와 서비스를 이스라엘 정부에 즉시 판매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번 판매에 대한 의회의 추가 검토는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2025년 클래식 음악 세계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을 주목합니다. 라벨의 피아노 작품을 담은 기념 음반이 나왔고요. 3월에는 뉴욕에서 라벨을 주인공으로 한 행사가 있고 8월 말에는 라벨의 생가가 있는 프랑스 남서부 생장드리즈와 시보르 등 여러 지역에서 열흘간의 라벨 축제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1875년 3월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올해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과 함께하겠습니다. 피아노 3중주 A단조의 2악장 아세 비프 빠르고 생기있게로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바이올린의 이차크 펄만, 첼로의 린 하렐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3중주 A단조의 2악장 빠르게 생기 있게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바이올린의 이차크 펄먼 첼로의 린 하렐이었습니다. 이 곡은 1914년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장터로 가야 했던 라벨이 입대 전에 어릴 때 단 몇 달 동안 살았지만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고향 생쟁주리즈에 머물면서 단 몇 주 만에 완성했다는 실내곡입니다. 라벨이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을 바스크족의 후손인 어머니 아래서 자란 환경과 바스크족의 문화가 짙은 생쟁주리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선율을 들려주는 음악가를 미술사조처럼 인상파, 인상주의 음악가라고 하죠. 모리스 라벨도 클로드 디비시와 에릭 사티로 대표할 수 있는 프랑스의 인상파 음악가 중 한 사람인데요. 라벨의 음악은 그 정교함과 구성의 치밀함이 다른 인상파 음악과는 또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3월의 음악가, 올해 탄생 150년을 기념하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누구인지 왈츠고 라발스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셀메가 이끈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라발스, 에르네스트 앙셀마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라벨은 1875년 3월 7일 스페인과 국경이 가까운 프랑스 시부르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스위스의 토목기술자였고요. 어머니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지역에 살았던 바스크족의 후손이었는데 양친 모두 음악을 가까이 했던 덕에 라벨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또 14살에는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재능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라벨과 파리 음악원의 인연은 좋지 않았습니다. 화성과 피아노 과목에선 낙제도 받았고요. 자퇴한 뒤에 혼자만의 작곡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음악원에 들어가서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다는데요. 가브리엘 폴에게서 작곡을 배웠던 기간에 지금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라벨의 작품이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들을 만들어서 작곡가로서도 이름을 알렸지만 당시 로마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파리 음악원이 주최한 로마 대상 대회는 몇 번을 도전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선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심사자들이 일부러 라벨에게 박한 점수를 줬다는 것이 밝혀져서 라벨은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라벨이 파리 음악원에서 작곡을 배우고 있었던 1899년의 피아노 곡입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듣겠습니다. 유진 올만드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파반네는 16세기, 17세기 유럽 궁정에서 유행했던 조금 무겁고 느리게 추는 춤입니다. 라벨은 스페인 궁전에서 파반네를 추는 어린 왕족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유명 화가의 어느 그림 속의 어린 왕족을 얘기하면서 라벨이 그 소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독특한 언어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바스크족의 후손인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항상 따라붙습니다. 라벨이 피아니스트에게 이 작품 연주에 반드시 지키라고 주문한 것은 아주 천천히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었답니다. 처음에 이 곡은 피아노 곡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 들으신 것처럼 10여 년 뒤에는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그때도 반드시 특정 악기가 이 특정 멜로디 부분을 연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을 만큼 음표 하나하나, 화성, 속도 등 모든 것에 아주 세심한 의미를 둔 음악의 설계자 같은 작곡가가 바로 라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라벨을 가장 완벽한 스위스 시계 제작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라벨을 세심하고 음악적 구성이나 선율의 완벽을 추구했던 음악가로 비유한 것인데요. 실제 라벨의 윗대 할아버지가 스위스의 시계 제작자, 시계공이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버지는 발명가이자 토목기술자, 그리고 어머니, 스페인 바스크 집시의 후손인 어머니의 영향 등 라벨의 그 내적, 외적인 성장 환경이 모두 작품에 녹아있다는 것이 음악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 1악장 어린 시절의 밤, 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은 3호로 표지에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을 실었습니다. 라벨이 남긴 음악적 유산을 조명하면서 라벨의 생애부터 주요 작품, 라벨과 교류했던 음악가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탄생 150년을 기념하는 작곡가 라벨을 조명한 겁니다. 라벨이 파리 음악원을 다녔던 젊은 시절에는 에릭 사티와 인상파 예술가들과 가까이 지냈답니다. 그보다 어렸을 때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같은 러시아 음악가들의 공연을 즐겨봤다고 하고요. 동양 문화에도 관심을 많았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셰헤라 자데를 남기는 데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벨은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죠. 모데스트 무소르기스키도 존경했답니다. 관현악의 기본을 강조했던 것도 무소르기스키와 무관치 않다고 하고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라벨과 같이 이 무소르기스키의 작품을 편곡할 정도로 음악적 철학을 공유했었답니다. 미국 작곡가로는 조지 거쉰과의 인연이 유명합니다. 라벨이 1928년 초에 넉 달 정도 미국에서 연주 여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 프랑스에서 관심을 두게 된 재즈를 접목한 음악으로 미국 무대를 준비했었고요. 뉴욕의 할렘 또 뉴올린스에서 직접 재즈와 블루스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랩소디 인 블루의 작곡가 조지 거쉰이 재즈를 가미한 클래식 음악 만든 것에 크게 감탄을 했는데요. 라벨의 후기 작품에 재즈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그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로 탄생 150주년으로 조명받은 작곡가 모리스 라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치몬 바르토와 독일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올해 클래식 음악계에도 라벨의 음악 유산 조명하는 공연과 행사가 풍성합니다. 자, 3월에는 요즘 제일 바쁜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 중국 출신의 유자왕이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봉을 잡기로 한 구스타프 두다멜과 함께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왼손을 위한 협주곡 공연을 하고요. 버팔로 필하모닉도 같은 기간 라벨과 스트라빈스키를 주인공으로 한 가곡 행사에 참여합니다. 자, 시카고 심포니는 라벨의 발레 음악, 다프니스와 클로의 모음곡 등을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열리는 또 다른 행사도 라벨의 전기 작가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음악 책임자가 자리한 라벨의 삶과 유산을 토론하고 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라벨의 작품을 초연하는 행사를 엽니다. 자,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2월에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담은 음반을 내고 세계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한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과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음반도 만들었는데요. 도이체 그라모폰과 기획한 라벨 탄생 150주년 기념 음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라벨 음악을 탐구해왔다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는 라벨을 완벽주의적 성향이 짙은 음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리의 색채와 질감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연주자가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아서 더 어려운 음악가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음반 녹음을 준비하면서 라벨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 더 각별한 애정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라벨의 음반 발매와 연주회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성진 씨가 라벨 음반에 담은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준비했습니다. 에르네스트 앙셀메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라벨은 1937년 12월 28일 62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안과 불면증이 심한 후유증에 또 말도 어눌해지고 중추신경 관련 문제도 생겨서 작곡은 물론이고 악보를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웠답니다. 라벨은 투명 중에 뇌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벨이 태어난 스페인 국경과 가까운 프랑스 시부르 마을의 5층짜리 회색 건물 입구 벽면에는 이 집에서 모리스 라벨이 1875년 3월 7일에 태어났다라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파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몽포르 라모리 언덕길에는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살았던 저택이 있고요. 라벨의 침실, 서재 등 삶의 흔적과 음악 유산을 보여주는 국립박물관으로 단장돼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작곡가 라벨의 이름과 함께 손꼽게 되는 볼레로, 오늘 음악여행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레로는 18세기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캐스터네츠 박자에 맞춰서 췄던 춤 이름인데요. 어느 발레리나의 요청으로 만든 1928년 작품으로 술집 탁자 위에서 혼자 춤을 추던 무용수,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일어나 같이 춤을 춘다는 내용이 주 선율의 흐름입니다. 에르네스트 앙셀메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